여호수아 9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서로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의 연안에 있는 헬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 사람이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으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 9장이고 우리 제목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죄와 빠이빠이 합시다. 아직까지 제가 빠바이 안 하셨지요? 항상 굿모닝, 제 안녕, 헬로우 이러셨지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또 세상이 어떠한 죄의 모습을, 죄를 이렇게 포장해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다가오는지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그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영적 분별력과 통찰력을 오늘 하나님께서 마음껏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에스키모인들이 있습니다. 에스키모인들이 있는데 에스키모들은 탁월한 사냥꾼이에요. 탁월한 헌터들입니다. 에스키모인들이 늑대를 사냥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 텐데 알고 계십니까? 에스키모인들은 늑대의 본성을 이용합니다. 늑대는 참 피를 좋아하죠. 왜냐? 육식동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피를 아주 좋아하기 때문에 이 에스키모인들이 늑대 사냥을 위해서 준비한 게 있습니다. 그게 날카로운 칼입니다. 칼을 잘 갈아서 음향 지금 참 좋습니다. 아까 노이즈가 되게 심했거든요. 그 칼날을 아주 날카롭게 해서 거기에 뭐를 묻히냐면 피를 한가득 묻힙니다. 그리고 그것을 영하 40도의 외부에 놓으면 그 칼날에 얼음이 이렇게 생겨서 딱딱하게 옵니다. 그럼 아주 그것이 달콤한 향이 나서 이 늑대란 동물은 후각이 인간의 100배이고 약 3km까지도 멀리 있는 것을 냄새를 맡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 여기 식당에 있는 냄새도 못 맡는데 늑대는 3km밖에 있는 냄새를 맡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이 늑대들이 다니는 길목길목에 그 피를 묻힌 그래서 얼려버린 칼을 그 길목에 놓으면 늑대가 그 냄새를 맡고 그 칼날 앞에 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베이지 않죠. 얼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얼음을 녹이면서 피맛을 봅니다. 그럼 이 늑대가 완전히 본성이 자기를 지배해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 얼음을 녹여서 그 피를 빨아먹습니다. 핥아먹지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그 혀가 날카로운 칼날에 조금씩 베임을 당합니다. 베이면 어떻게 됩니까? 피가 계속 줄줄줄 흐릅니다. 그러면 이 늑대는 뭐냐? 늑대는 착각을 합니다. 이게 계속 칼날에서 묻어나오는 피인 줄 알고 자기 혀가 계속 갈라지고 너덜너덜 해질 때까지 그 칼날을 어떻게 하다가 핥아먹다가 결국 죽고 나중에 이 에스크맨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에스크맨들은 늑대를 사냥한다고 합니다. 사랑 성도면 이게 바로 죄의 무서움이죠. 처음에는 그 늑대든 사람이든 이 죄가 뭘 해주냐? 우리의 갈증과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해 줍니다. 그 중에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 네 마음대로 좀 해. 아니 인생 한 번뿐인데 뭘 그렇게 구차하게 사냐? 네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아. 그렇게 하면 일단 제가 뭘 하냐? 해방이 됩니다. 해방이. 내가 뭐든 할 수 있고 뭐든 가하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이 자유가 인간을 방종으로 이끌기 시작합니다. 유혹은 처음엔 참 그렇게 감미롭습니다. 그러나 이 늑대의 죽음처럼 그 결과는 참으로 비참합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내 육신을 살려줄 것 같아서 열심히 핥아먹기 시작하다가 나중에 그것이 칼날인지 분별하지 못하게 되면 어느 순간 자기의 혀를 베어 나를 죽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는 이렇게 무섭고 우리 가운데 비참한 인생을 살게 하는 것이 바로 죄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똑같이 여리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옵니다. 이제 이들이 여리고 성하고 아이 성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이 여리고 성에 도는 행군 작전과 침묵 작전으로 또 아이 성에서 한 번에 아간의 죄의 범죄가 있었지만 다시 그 성을 탈취하여 그 성을 차지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셨습니다. 말 그대로 승승장구였습니다. 어느 순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아도취하였습니다. 그 승리에 도취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의 수많은 민족들은 그 승승장구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하냐? 1절 말씀 보니까 가나안의 일곱 족속들이 서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 싸우려 하더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승승장구하면 세상이 배 아파하겠지요. 그래서 당연히 승승장구하는 하나님의 백성 앞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냐? 반대 세력들의 저지와 저항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2절 말씀에 모여서 뭐 했습니까?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악의 축들이 서로 자기들끼리 연합을 시작한 겁니다. 뭐 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으로 무엇을 이루었어요? 세상에서 승리를 맛보니까. 사랑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가 승리에 자아도취되어 있을 때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한번 이겼고 믿음으로 내 가정이 한번 살았고 믿음으로 우리 교회가 한번 주의 영광을 맛보았을 때에 그때가 가장 무서울 때입니다. 왜냐? 죄의 세력들이 연합하기 때문에. 죄의 세력들이 일심으로 한마음으로 누구를 넘어뜨리려고요? 그 세워진 공동체와 그 세워진 가정과 그 세워진 그리스도인을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달콤함, 그 죄의 유혹이 오늘 우리 눈앞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여자가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라는 거죠. 사단의 속임수와 사단의 거짓말에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 현혹되어 버렸습니다. 그 달콤한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에 먹음직과 보암직과 탐스러움에 심취해서 결국 그 열매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결국 죄악된 것들은 자기들의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본색을 처음부터 드러내느냐? 아니에요. 처음에는 좋은 모습으로 접근하여 우리에게 그릇된 길을 가르쳐주고 그 길에 빠져서 우리가 그 안에서 허우적대는 것을 이 죄악된 세력들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는 본질 중에 본질인 것이죠. 그러니 성도들이 이 죄를 분별하지 못하면 그 죄악된 삶 속에서 결국 허우적 걸게 돼 있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있지만 그 이름 속에 그 어떠한 능력도 없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 속담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빛난다고 다 금이 아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빛난다고 다 금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오히려 이미테이션, 오히려 짝퉁일수록 더 빛이 나고 더 화려하다는 사실. 저도 알반지를 많이 안 껴봤지만 한때 20대 때에 호랑이가 그려져 있는 알반지를 껴봤습니다. 왠지 그걸 끼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한번 치고 싶은 욕구가 막 올라옵니다. 그래서 얼마 안 돼서 그 반지 떼버렸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이미테이션, 근데 물론 14K였지만 그렇게 가짜는 화려해요. 그렇게 가짜는 차면 막 사람을 때리고 싶은 막 욕구를 들게 만드는, 너무 화려하고 너무 보기 좋고 왠지 막 어깨에 막 가오가 들어가는 그러한 것들. 그런데 결국 그러한 겉모습에 그리스도인들이 뭐하기 시작하면, 현혹되어서 거기에 속기 시작하면 결국은 다 무너지고 맙니다. 결국은 뭐하는지 아십니까? 사람을 치고요. 결국 사랑과 분열하고 사랑과 다투면서 그 안에 화평과 그 안에 사랑이 사라져버립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선지자 사무엘이 누구를 이새 아들 중에 기름 부어 세울 자를 세우기 위해서 그 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 사무엘 눈에 누가 들어옵니까? 가장 맏형 엘리압의 눈에 들어오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보고 있었습니까? 저 들판에 있는 다윗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 유명한 사무엘 선지자조차도 사람을 무엇으로 보고 있습니까? 외모로 보고 있습니다. 겉모습에 취해서, 겉모습에 현혹되어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을 종이다라고 판단해버리는 사무엘조차도 그러한 모습으로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 마음을 감찰하셔서 결국 누구를요? 다윗을 기름 부어 세워주셨습니다. 세상은 항상 우리 앞에서 자신의 실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세상은요, 여러분 앞에 내가 세상이다, 내가 죄다 드러내지 않습니다. 뭐하냐? 위장하고 또 변장해서 우리 안에 달콤한 죄의 씨앗을 확 뿌려 놓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게 죄의 씨앗인지 거룩한 씨앗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아무 씨앗이나 받아서 그 말씀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 씨앗을 인식하지 못하면 그 씨앗은 우리 안에 자라기 시작합니다. 자라기 시작하고 우리 심령 쭉 깊은 곳에 그 죄악의 뿌리가, 죄악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죄의 열매들을 맺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결국 내가 세상의 실체를 다 알잖아요. 그러고 나면 이미 때는 늦습니다. 왜요? 이미 그 죄악된 열매들이 내 안에 주렁주렁 맺어 있기 때문에. 그 뿌리를 뽑아내기에는 내가 정말 피를 흘리까지 정말 죄악된 것과 대항해야 되는 그러한 수고가 아니면 우린 거기서 영원히 헤어나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전략 앞에 우리가 항상 귀 기울이고 눈을 번쩍 뜨고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이러한 전략과 이러한 기만과 이러한 위장 전술을 모르면 우리는 그 죄악된 싸움에서 백전백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둠의 영들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온갖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을 쓰리털로 가는 그 죄악된 것들을 바로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여러분이 달 통한 유혹과 이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첫 번째로 우리가 세상과 만나서 이 세상 앞에 속는 첫 번째 방법, 세상에 속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긴가민가입니다. 제가 한번 써먹었는데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긴가민가. 오늘 본문 4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서 낡아져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와 난떡을 준비하고 뭐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에서 승리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그 제약된 세력 중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왔느냐? 꾀를 내어서 여러 모양으로 꾸며서 헤어지고 낡아서 몹쓸 것처럼 자신들의 본 모습을 감추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위장하여 다가오고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가나안 땅을 진멸하라 했는데 화친이라는 전혀 다른 전술을 들고 와서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 하셨느냐? 아니다. 우리는 너희를 섬기려고 하니까 좀 우리를 받아주고 우리와 화친하자라는 것입니다. 이걸말로 양의 탈을 쓴 늑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죄악들은 우리가 세상을 속는 게 왜 그러냐? 이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7절 말씀에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 하니 라는 거죠. 그들은 멀리서 온 족속이 아닙니다. 뒤에 보면 3일 뒤만 가면 그들이 히브리 사람 기본 족속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화친 전략, 거주하는 듯한 이 긴가민가 때문에 결국 세상의 소가 그들과 화친을 맺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한테 와서 이릅니다. 내가 이마에 표를 붙여서 내가 사탄이다. 내가 어둠의 자식이다. 내가 세상 주권자다. 이마에 표를 붙이고 나와서 자기의 본체, 자기의 실체를 드러내냐?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우리가 우리보다 더 지혜롭고 뱀보다 더 지혜로워서 어떻게 해요? 위장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지 않으면 감히 이것이 죄악된 것인지 죄악된 것이 아닌지 분별할 수 없게끔 변화무쌍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나 세상 아니야. 나는 너희들의 친구야.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외롭지, 쓸쓸하시, 무섭지. 내가 네 곁에 있어줄게.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세상의 죄가 우리 안에 올 때의 모습이라는 거죠. 철저하게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죄가 평강을 줄 것만 같습니다. 세상에 아무도 나와 친구 되어주지 않는데 이 죄악된 것은 덥석 나와 친구 되어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니 외로운 자들이 다 쓰러지겠지요. 쓸쓸한 자들, 무엇인가 자기의 갈증을 채워준다고 자기에게 와서 우쭈우쭈, 할머니들 아십니까? 우쭈우쭈, 우쭈우쭈 해주면 정말로 세상이 나를 높여준 것처럼 여겨서 와, 세상 정말 최고다. 너 같은 친구 어디 있냐? 이러면서 세상과 친구하기 시작하죠. 결국 그 긴가민가 정확하게 분별하지 못한 그 이유 하나로 우리는 변장된 죄악에 넘어지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위장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우리 가운데 그렇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도록 아임 사탄이라고 쓰고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좋아할 만큼, 우리가 친구 삼고 싶을 만큼, 그래서 내가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그래서 나는 너의 적이 아니야. 나는 너를 해하지 않을 거야. 나는 너를 고통스럽게 하지 않을 거야. 나는 네가 원하면 어디든 언제든 너와 함께 할 거야.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가 이것을 헤아리지 못하면, 우리가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결국 아담과 하와처럼 그 죄의 열매를 따먹게 되고 결국 에덴 동산에서 축출당하는 분리의 고통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결코 막 괴롭히면서 우리를 정복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냥 달콤한 죄 하나 딱 씨앗 뿌리면 그 씨앗은 물을 줄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영양분을 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죄악된 본성이 그 죄의 씨앗을 키워가기 시작하지요. 저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저녁마다 아침마다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자고새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자고새를 잡아 죽여주시옵소서. 자고새가 뭔지 아십니까? 스스로 자자, 높을 보자, 새새자.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새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하나 알고 가셔야 할 사실, 저와 여러분 중에 아무도 우리 안에 자고새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이곳에 없습니다. 그 자고새가 우리 안에 있어서 이 사단이란 놈이 우리한테 와서 긴가민가 죄악된 하나 딱 씨앗 던지면 그 자고새가 그 씨앗을 받아먹지요. 그리고 자고새는 아주 비대해져서 다이어트가 불가할 정도로 살이 쪄서 내 자신이 세상에서 주인인 것처럼, 세상에서 내가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나를 높여주기 시작하고 결국 그 자고새가 나를 삼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죄의 무서움입니다. 이게 죄의 심각성이고 이게 바로 죄의 팽창성입니다. 씨앗 하나만 떨어져도 그 씨앗을 분별하지 않고 내 마음에서 가둬두면 그것은 언젠가 자라서 저와 여러분을 삼키고 만다는 사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속이는 이 긴가민가 하는 이 아리송한 이 전략 앞에 속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겉모습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빛이 난다고 다 금인 줄 알고, 빛이 난다고 다 좋은 줄 알고 그것을 취하다 보면 언젠가 내가 원치 않았던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내가 변모해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보게 되실 것입니다.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 하니, 이 말씀 한마디. 차라리 거주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으면 모를 건데, 그리고 차라리 거주한 것처럼 생각했으면 모를 텐데, 거주하는 듯 하니라고 하는 이 얼마 안 되는 이 작은 오차범위 하나가 우리가 죄를 인식하지 못하도록 하는 큰 우려를 범하게 하고 그 우려가 결국 우리를 삼키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세상에 속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앞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번지를 한 것 한 번 더 삼켜보시고, 정말로 겉모양이 화려한 것 한 번 더 살펴보시고, 그것이 나를 살리고자 하는 것인지 그것이 나를 죽이고자 하는지 그 의도의 가장자리만이라도 파악하셔서 죄악된 것을 멀리하시고 하나님의 것을 가까이하는 귀한 드림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첫 번째, 세상에 속는 방법은 긴가민가이고, 두 번째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세상에 속는 이유는 여호와께 묻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셨습니까? 이들이 이 히위사랑 기본조서에 와서 온 다음에 어떻게 했냐, 내가 당신과 하친을 맺고자 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막 양식도 주고 뭣도 주고 뭣도 주고 다 줍니다. 그런데 오늘 그 하반절에 그들이 어떻게 할지를 뭐 했습니까?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어요. 여리고 성에서 그렇게 잘했습니다. 아이 성에서 한 사람 아가니 제 빼고는 다 잘했습니다. 근데 결국 정말 중요한 때에 뭘 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속는 이유, 진짜 중에 진짜, 본질 중에 본질적인 이유, 하나님 앞에 묻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우리에게 변장하고 위장하여 거짓된 모습으로 뭘 맺습니까? 화친을 맺으려고 우리 앞에 옵니다. 그리고 그 긴가민가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할 쯤도 없이 바로 밀어붙여서 우리가 기도할 새도 없이 바로 화친을 맺자고 달려듭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마나임, 여호와의 군대는 그들 스스로 한 것이 없었습니다. 이 전쟁은 누구의 전쟁이었냐? 하나님의 전쟁이었습니다. 이들은 마하나임, 여호와의 군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여호와의 전쟁을 어떻게 했느냐? 날마다 여호와께 물으면서 이 여호와의 군대인 마하나임은 하나님 앞에서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하나임, 여호와의 군대라고 하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묻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속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무엇을 하지 않았냐? 하나님 앞에 묻지를 않았습니다. 결국 인생은 선택과 결정의 연속입니다. 무엇을 결정하고 무엇을 선택하는에 따라서 그 미래가 달라지고 그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어떠한 것만이 좋은 결과와 선한 결과를 맺냐? 하나님 앞에 묻는 자들의 결과만이 선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도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택하신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사울은 왕이 오르고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왕의 직무를 어떻게 했냐?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임의대로 행하였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 했는데 아말렉의 아가 왕을 사로잡아와서 자기의 위세와 왕의 위권을 세웠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다 진멸하라, 짐승까지 다 진멸하라 했는데 짐승 중에 좋은 것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께 제사 드린다고 합니다. 또 나중에 보면 자기는 제사할 수 없는 왕의 직분에 불구하고 사무엘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기 멋대로 제사를 지내버리고 맙니다. 결국 그러한 사울을 하나님은 버리시고 누구를 택하셨느냐? 다윗을 세워주셨습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라. 블레셋이 그일라의 타작마당을 공격하니까 다윗이 그 그일라에게 받은 은혜가 있어 하나님께 묻지요. 주님, 저 블레셋을 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가서 쳐라. 다윗은 항상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자기의 주권과 자기의 결정권과 자기의 선택권을 남용하지 않는 자였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선택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결정권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묻는 자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택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등교의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울이 되지 말고 다윗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람은 모든 인생의 선택과 결정 앞에 무엇하는 자여야 기도하는 자여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기도보다 행동한 것이 앞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선택에 따라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그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두 눈으로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의 선택권과 우리의 결정권을 남용해서 우리가 선택하면 뭐 하기 때문에요? 반드시 패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패하는 것을 보기를 원치 않으시고 무엇하기를 승리하는 것을 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하심과 우리의 기도함과 더불어 일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선택권을 남용하며 살면 결국 우리는 날마다 패배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영적 패배주의에 빠져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느라고 고백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선택권, 하나님의 결정권을 믿고 그분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있어요. 이걸 알면서도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 중간절부터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왜 기도해야 되느냐? 진가 민가 우리가 아리송할 때에 세상은 결코 우리 앞에서 호락호락 물러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들이 때를 내어 사신을 모양을 내서 뭐 헌 가죽 부대와 그 다음에 곰팡이나 떡을 준비했습니다. 이게 1차적으로 통했어요? 안 통했어요? 긴가 민가 안 통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카운터펀치가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내가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는 거죠. 너무 집요합니다. 1단계가 안 통하면 2단계, 2단계가 안 통하면 3단계, 3단계가 안 통하면 4단계가 준비되는 게 바로 세상인 것 같습니다. 더 집요하고 더 강력한 모습으로 우리의 목을 조여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사랑성도면 여러분, 이스라엘은 요셉 시대 이후에 애굽에서 몇 년을 종살했느냐? 400년 종살이했습니다. 종의 신분으로 400년을 보낸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종의 신분을 가진 자들이 사는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 그것이 얼마나 궁핍한 삶인지,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고 내 자식조차 애굽의 주인들의 것이고 내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고 내가 잠자고 싶을 때 잠잘 수 없고 내가 눕고 싶을 때 누울 수 없는 그 애굽에서의 종살이했던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이후에 가나안 땅에서 기억난 거지요. 우리들의 아버지가 애굽의 종이었습니다. 우리의 할머니와 어머니가 그곳에서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브온이라고 하는 세상에 와서 내가 당신들의 종이 될 테니 우리와 하친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뭐 하겠습니까? 무릎을 치면서 오케이! 그래, 내가 그렇게 궁핍하게, 내가 그렇게 힘들게 맞아가면서 내 것 하나 없이 내 마음대로 하지 못했던 그 지난날, 그 애굽에서의 400년 종살이, 그 치욕, 그 모욕, 갑자기 세상에 와서 그 모욕을 나에게 갚아준다 합니다. 당신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내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내가 물을 길러오라면 물을 길러오고 당신들의 명령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우리가 움직이겠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야, 여러분 이것 앞에 쓰러지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세상에 와서 사랑하는 딸, 사랑하는 아들, 그게 아니라 이제 너는 당신의 종입니다. 딸랑딸랑. 내가 당신을 위해서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춤을 추라면 춤을 추고, 웃으라면 웃고, 멍멍 짖으라면 짖겠으니 주여 나를 종으로 삼아 주옵소서. 세상이 이렇게 다가온다니까요. 보세요.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 우리와 하친을 맺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껏 세상 살아가면서 존경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섬김을 받아본 적 없습니다. 그 누구한테 와 너 정말 잘났다 떠받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세상이 나를 보고 주인님이라고 합니까? 못났다고 루저라고 하죠. 패배자라고 하지요. 너가 무엇을 할 수 있냐라고 그렇게 그런 소리만 듣다가 갑자기 이렇게 너무나도 좋은 소리 들었습니다. 온갖 존경, 온갖 찬사, 당신이 시킨 일을 다 하겠다고 다가오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니 마지막 카운터펀치가 되어버린 거죠. 아, 세상에 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종이 되어주면 정말 편하겠구나. 내가 정말 이제 세상의 주인이 되겠구나. 내가 그토록 불의만 당했는데 내가 이제 저것들을 부려볼 수 있겠구나. 여러분 주인의 기분을 누려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여러분 한번 마음껏 주인의 마음을 누려본 적 있으십니까? 그것을 주인 행세라고 합니다. 주인 행세. 세상에서 날마다 을로 살다가 세상이 당신 한번 갑질 한번 해보라. 내가 철저하게 을이 되어줄게. 여러분 그 말 앞에 여러분 갑질 안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게 세상이지요. 그런데 그거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이 우리 앞에 종이 되어주고 우리가 주인 되지만 나중에 얼마 안 가서 무엇을 겪냐? 주객 전도. 주인이 객이 되고 객이 주인이 되는 주객이 전도함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지요. 어느 순간 갑자기 우쭐쭈 해줬던 세상이 나 앞에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무릎 꿇어. 야, 무릎 꿇으라고. 갑자기 나를 섬겼던 그 나에게 종이라고 했던 딸랑딸랑했던 세상이 어느 순간 내가 주인 행사하면서 마음껏 네 자유를 누렸더니 갑자기 그 종이 얼굴 바꿔서 야, 무릎 꿇으라고. 갑자기 당황합니다. 그리고 얼굴이 사색이 되고 이렇게 하죠. 세상아, 너 갑자기 막 정신 이상한 거 아니야? 나 너 주인이라니까? 다시 세상이 우리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무릎 꿇으라고 임마. 여러분 그 순간에 제가 이것을 경험해 왔거든요. 이걸 경험해 왔는데 여러분 등골이 오싹한단 말 아십니까? 오싹합니다. 제가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내가 세상에서 그 브레이브 하트가 누리지 못했던 그 자유를 저는 마음껏 누려봤거든요. 그래서 정말 와 세상이 다 나 것처럼 내가 뭐든지 하면 이 세상은 내가 노력만 하면 내가 열심히 살면 하나님 없어도 되겠구나 했던 시절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막 세상에서 막 비비고 다녔거든요. 결론은 뭔지 아세요? 세상이 나를 보고 야 박상수 너 무릎 꿇어. 무릎 꿇으라고. 이제부터 너가 내 종이야. 와 여러분 그거 감당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거기까지 가시면 여러분의 철저한 영적 자존감 다 깨지고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가졌던 모든 신앙의 그 체계들 다 무너지기 시작하고요. 그 순간에 멘붕이 와가지고요. 그 순간 아무것도 못하는 그 시기가 옵니다. 제가 그 시기만 6개월을 겪었습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멘붕입니다. 의욕상실, 근무기력증, 세상에 기쁜 거 하나 없고 엉뚱한 생각, 엉뚱한 잡념, 온갖 세상들이 나를 그냥 막 죽일 것처럼 달려드는 그 기분들, 저는 그게 그 당시에는 공황장애인지 몰랐는데 지금 겪어보니 그게 공황장애 같습니다. 막 사람들이 날 죽일 것만 같고 세상이 다 내 적인 것만 같고 그 전에는 다 친구였는데 상수야 상수야 같이 놀자고 그렇게 했던 것들이 어느 순간 다 적이 돼서 나를 죽이려고 들어가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것 같은 그 마음들. 여러분 주객이 전도되면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영적 상실과 영적 자존감이 피폐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뭐 할 때요? 세상이 와서 내가 너의 종이 되어줄게. 나의 주인이 되어다오. 그 달콤한 유혹을 내가 이기지 못하면 결국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탕 노름에, 그렇게 사탕 노름과 캔디 노름에 결국 우리는 사탕 다 빨아먹고 나면 나중에 뭐만 남습니까? 막대기 하나 남습니다. 그때 사단은 모습을 바꾸지요. 너는 이제 내 종이다. 그리고 나를 마음껏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데나 데리고 가고요. 아무거나 먹게 하고요. 아무거나 피게 하고요. 아무데서나 드러눕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일어날 수 없는 만큼 고통 중에 고통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은혜로 감사하는 것은 그 자리에서 저를 세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은혜 몰라도 돼요. 거기까지 안 가셔도 돼요. 그 전에 그 사탕 몇 번 빨아먹다가 이것이 결국 나를 죽이겠구나 싶은 생각이 드시면 그때 빨던 사탕 뱉어버리시면 됩니다. 나를 주인으로 섬겨줬던 그것들을 다시 멀리하고 내 삶의 주인을 다시 하나님으로 바꾸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흔들렸다 하시라도 괜찮습니다. 오늘 넘어졌다 하셔도 괜찮습니다. 다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이름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세상에 속아 넘어간 결과는 분열과 갈등입니다. 18절 말씀, 하반절 말씀 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뭐하니? 원망하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이 세상 앞에 속았어요. 이 기본 족속 앞에 속았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합니까? 원망해요. 불평해요. 이스라엘 공동체, 선민 공동체에 뭐가 들어온 겁니까? 분열이 들어온 거예요. 지도자와 피계층 사이에 우두머리들과 족장들과 이 선민들 사이에 뭐가 생긴 겁니까? 갈등이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뭘로요? 기도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임인 교회 공동체는 뭐하냐? 분열과 갈등으로 치닫습니다. 거기에는 다른 이유 없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결국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면 교회는 반드시 분열하고 갈등합니다. 원래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에는 화목과 화평이 있어야 되죠. 영어로 peacemaker, 평화를 만드는 자들이 되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을 몰라요. 영적 분별력이 없어요. 그들은 믿는다 할지라도 그들이 가는 곳에는 항상 무엇이 되냐? trouble maker, 갈등 유발자가 되는 거죠. 그 사람만 가면 그 공동체가 깨지는 겁니다. 그 사람만 가면 가정이 시끄럽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만 가면 그 모임에 갈등과 분열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뭐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결정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주권대로 기도하지 않고 살면, 그래서 자기 멋대로 화치해버리면, 세상과 하나 되어버리면 결국은 믿음의 사람들과의 무엇을 갈등을 피할 길이 없다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 이러한 모습은 없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분열은 없습니까? 우리 안에 갈등은 없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과 화친해서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 의해서 그 공동체가 와해되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공동체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 해결이냐? 미봉책 가지고는 안 됩니다. 미봉책이란 것은 그냥 덮어버리고 유야무야, 교회 안에 분열이 있어요. 교회 안에 갈등이 있어요. 교회 안에 리더십의 충돌이 있어요. 그런데 유야무야 좋은 게 좋다고 덮어버립니다. 그걸 우리는 미봉책이라고 하죠. 저는 이것을 제 눈으로 보았습니다. 제가 전 사역기에서 대장암 말기 4기인 환자를 제가 뵀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의 아버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자녀들 권유해서 수술이라도 하고 돌아가시라고. 왜? 그냥 자녀들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냥 보내지 못하는 거죠. 수술실에서 한 번이라도 작은 이만 붙들고 수술실에 부모를 넣었는데 안에 배를 갈라보니 대장암 4기인데 온 전신의 암세포가 다 퍼져있는 겁니다. 결국 가장 큰 암덩어리만 절제하고 다시 배를 덮었어요. 결국 그분은 4개월 뒤에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분열, 갈등, 기도하는 자들로 인한 이러한 시끄러움, 이것을 미봉책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 또한 착각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분열의 원인과 그 갈등의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 기도하며 모여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을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옳은 선택, 정말 신앙적인 선택을 통해서 그 공동체의 가장 좋은 해결 방안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공동체가 살아납니다. 그래야만 그 공동체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고름은 내뿜다고 절대 살이 되지 않습니다. 고름은 짜내야 내 몸에 무익한 것이 되지 않지, 그 고름은 그래 언젠가 내뿜으면 딱딱해지고 살 되겠지, 고름은 절대 살이 되지 않습니다. 고름은 째고 가르고 뭐 빨든 어떻게 하든 그 고름의 모든 뿌리를 다 뽑아내야 그 안에 새로운 살이 보다 올라져 옵니다. 그래야 건강한 거죠. 그래야 그 공동체가 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여러분 자신 안에 이런 암세포는 없습니까? 지금까지 미봉책으로 덮어버렸던 것 없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죄의 심각성을 기억하시고, 죄의 팽창성을 아시고, 제가 내 안에서 어떻게 나를 삼키는지 그 전 과정을 좀 눈으로 입체적으로 보셔서 내 안에 그러한 모습이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아픈 곳을 치유하고 고쳐주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 이상 우리의 가정이 눈물로 범벅이 되는, 눈물로 강을 이루는 가정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셀과 공동체가 더 이상 반목하지 않고 성령께서 하나되게 하심을 따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갈등과 분열, 이 편과 내 편, 끼리끼리가 아니라 정말 나눔과 분리의 모습이 아니라 이해하고 배려하고 관용하고 서로 품어주는 사랑의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이 갈등과 분열은 그쳐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됨과 연합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가정, 그러한 개인들 되셔서 달콤한 죄와 이별하시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시는 우리 드림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